욥기 15장 읽습니다.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멜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덕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아유, 이게 욥을 좀 욥기를 짧게 쓰지 길게 써가지고 또 두 번째 2라운드가 또 시작이 돼요. 뭐 내용인즉슨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 듣는 여러분도 괴롭고 또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엘리바스가 이제 듣다가 또 이제 한번 훅 내뱉는 얘기예요. 그 여기 보면은 본인 나이가 제일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젊은 게 뭘 안다고 그런 식이냐 하는 정도로 그냥 말이 이제 거칠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논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칭찬이라는 게 칭찬을 낳지만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낳게 마련이어서 이야말로 위험 수위가 치닫게 되는 거죠. 자, 1, 2, 3절입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제 이게 지혜 논쟁이 된 건데 누가 더 지혜로우냐? 근데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들어보니까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너는 헛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마치 동풍이 그냥 배에 가득 찬 사람 같구나. 이게 동풍이 배에 찼다. 이건 뭐 우리로서는 조금 생소한 말이긴 하지만은 1장 19절에 보면은 거친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욥의 아들 딸이 다 죽게 될 때 집이 무너질 때 불었던 바람이 동풍 거친 바람인데 이게 시리아라든지 북아라비아 지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게 동쪽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그 바람이 아주 그 악명 높은 바람이에요. 강풍이기도 하고 또 거칠고 뜨겁고 아주 피해를 많이 주는 바람인데 그런 것들이 뭐 뱃속에 가득 차 있듯 이렇게 헛된 지식, 거짓된 지식, 쓸모없는 지식, 아무 우리 삶에 유익하지 못한 남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지식으로 가득하구만. 그래서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참 이게 결국 비판이 비판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비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냥 칼날을 들이대기를 너무 쉽게 들이대어서 어찌 보면 사방에 우리가 영혼의 피가 튀는 게 안 보여서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이 무슨 뭐 싸우다가 육신에서 피가 흐르는 것보다 더 많은 어쩌면 영혼의 상처로 해서 그러는 피가 흐를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래서 참 지혜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욥이 친구들의 지혜에 대해서 그게 지혜 말이냐라고 본인이 반박한 본인의 지혜나 또 욥이 말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그 젊은이의 지혜가 뭔 대단한 지혜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지혜 논쟁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 시가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고대는 이 지혜가 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지혜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와 인간에게서 비롯된 지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서 오는 지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거든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데 욥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을 하면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쪼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항변한다면 이거는 지혜자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어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냐. 무슨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배에 가득 찬 것처럼 헛바람이 들었구만. 이런 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욥을 비난하는 엘리바스의 지혜는 또 무슨 대단한 지혜냐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이를 들어서 본인의 더 지혜로움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안 되니까 그냥 나이로라도 누르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보게 돼요. 하여튼 어쨌든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는 건 결국 자기 꾀에 빠지는 스스로 판 우물에 빠지듯 그런 걸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은 한 번 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8장 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모른다라는 데서 출발해야지 나는 안다 해서 출발하면 그건 고집이 되거나 교만이 되고 많은 것이죠. 예, 이게 오늘 지금 보니까 계속 이 서로 누가 더 지혜로우냐. 그래서 마치 엘리바스는 본인의 연로한 나이에서 오는 그 지혜로 젊은 욥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왕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 논쟁이 많으니까 결국은 누가 더 지혜로우냐는 것도 따지고 보면 논쟁이 되는 까닭은 사실은 교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것, 그렇게 지식이 좀 들어간 것. 아, 저는 뭐 책 많이 읽는 사람 뭐 나무랄 이유는 없지만 책을 너무 많이 읽다가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안 읽어서 무슨 뭐 지혜롭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은 세상의 책을 읽다가 자기 생각은 정작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아주 복잡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뭐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들이 얼마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서 비롯된 수많은 생각들의 가지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함으로써 우리는 뭐 쉽게 진화론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우리는 무슨 이념적인 논쟁에 쉽게 젖어들고 말았고 그 유명한 무슨 뭐 그 프랑스의 소위 뭐 사르트르와 레몽 아롱의 논쟁 같은 거는 한 시대를 이룰 그런 논쟁인데 그때는 뭐 사회주의의 어떤 큰 흐름 때문에 사르트르가 마치 지성인을 대변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무슨 뭐 보수 지식인을 대표했던 레몽 아롱이 그냥 뭐야말로 요새 말로 하면 좌표 찍기에 걸려가지고 아주 치도곤을 치렀지만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결국은 레몽 아롱이 옳았다는 그런 판단을 다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철학적 사조나 이념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 잠시 좀 반짝했다가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 유물이 되고 있는 그런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쩌면 지금 한물 지나간 그 생각에 사조에 붙들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헬라 철학에 나름대로 그래도 그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봤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철학과 헛된 얘기들 때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한마디 들었다고. 책 한 권 읽었다고. 뭐 내 인생을 그냥 거기 걸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내 그 책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내 인생을 바꿔야지 무슨 뭐 에세이 한 편 읽고 무슨 소설 한 권 읽고 무슨 뭐 철학책 한 권 읽고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사로잡히고 나면 여러분 그냥 뭐 인생이 아주 그냥 복잡해져요. 꼬여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논쟁을 즐긴단 말이에요. 어줍지 않은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논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로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지금 욥에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까닭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좀 얘기 좀 하십시다. 편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하고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한번 하겠다. 내가 죽기 전에라도. 이제 이런 심정인데 욥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표현만을 어떻게 보면 문제 삼은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보다 되고 어디다 되고 당신 하느냐. 하나님이 내 친구냐. 내 무슨 뭐 논쟁의 대상이냐. 7절 8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여기 제일 먼저 난 사람은 뭐 창세기 우리가 2장에 나오는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화적인 어떤 얘기들에 따르면 인간이 처음 출생할 때 신들과 함께 어전회의, 천상회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난 사람이란 인간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창세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이 땅에 먼저 존재한 사람,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그런 표현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냐? 예?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그 신들의 회의, 천상회의에서 내가 듣기라도 했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독특한 지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내가 혼자 가졌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또다시.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가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러니 내가 아는 것 지금 내 아버지보다도 연로한 사람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요새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해죠. 뭐 애들이 더 많이 아니까. 그러나 어쨌든 과거에는 연로하다는 게 그게 지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권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해서 늘 나이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인사법이 뭡니까? 몇 살이요? 옛날에. 제가 뭐 우습게 얘기 들은 게 미국에서 뭐 딱지 띄자고 교통경찰이 뭐라 그러는데 뭐 태도가 불만이라고 How old are you? 경찰관한테 나이를 물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범법을 하고. 안 재미없네.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싸우다가 안 되면 우리는 나이를 물었단 말이에요. 내 나이가 몇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는 뭐 나이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대접을 안 합니다만은 옛날은 나이를 내세우는 게 그래서 옛날 상놈 족보가 나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나이를 따졌는데 이 고대에는 정말 연로한 자에 대한 그다음에 흰머리에 대한 흰수염에 대한 굉장한 존경이 있는 것이죠. 그 지금도 무슬림권에서 보면은 전부 이렇게 막 수염을 기르고 흰수염이 되면은 그 자체가 권위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덕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아,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완전히 이제 질책하는 말이 되고 만 것이죠. 그냥 뭘 이렇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무슨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강한 질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이것도 본인이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건 욥이 답답한 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고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라고 할 얘기는 아니죠. 또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덕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노리냐? 아니 지금 죽을 것만 같아서 숨을 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듯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욥을 나무라는 소위 그 당대의 지혜자인 엘리바스의 지혜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적인 지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판하는 자는 결국 그 비판의 잣대로 본인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거나 남을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는데 또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유다서를 보면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유다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유다서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 책이 유다서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들도 이렇게 감히 비방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라 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카엘이 아마 사탄하고 다투었던 모양이에요. 모세 시체 어디 갔냐. 모세는 산에 들어가서 그냥 없어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천화라고 말하는데 그냥 시신이 없어진 것이죠. 자연 속에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한 것처럼 되었는데 그걸 놓고 변론할 때 이게 미카엘이 마귀를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내가 직접 꾸짖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을 꾸짖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나 천사라는 존재조차도 직접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꾸짖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예.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하나 찾아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이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방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시비하고 판단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기 쉬운 얘기 아니고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래? 라고 비방하면은 곧 율법을 자기가 판단하는 자가 되고 본인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에 불과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율법에서 마치 가외적인 존재, 자기는 율법 위에 있는 존재처럼 된단 말이에요. 참 비방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나무라거나 하는데 조심하는 까닭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꾸짖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또 엘리바스가 일반적인 얘기로 잠깐 돌립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예, 다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누가 의롭게 깨끗하겠습니까? 누가 온전히 성결하겠습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어찌 의롭겠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시듯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시겠느냐 함으로써 욥을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정작 이런 얘기들은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할 얘기란 말이에요. 문제는 남을 비판할 때 조심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비판의 잣대가 곧 내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무지하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불경스럽다고 욥을 비판하는 엘리바스 또한 본인 자신은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잘 알며 또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따라서 마치 지식이 동풍처럼 뱃속에 찼다고 비난하는 그 말이나 그런 헛된 동풍이 지금 욥에게 불어봐야 엘리바스가 자체가 동풍이나 되는 것처럼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욥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욥의 얘기를 헛된 바람으로 비유했지만 사실은 남을 충고한다, 조언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말들은 그런 동풍처럼 헛된 바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게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깊은 기도가 없다면 그것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마는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나 전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흉기가 되고 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이 상처를 깊이 남겨서 매를 맞거나 무슨 칼에 찔린 상처보다도 말에 찔린 상처가 훨씬 오래가고 깊이 가고 그리고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로 무서운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시대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죠. 사람들 저는 뭐 우리 보통 교회 사이트들 보면 댓글을 다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좋은 댓글이 훨씬 많아요. 90% 이상은 좋은 댓글이고 뭐 한 1, 20%는 나쁜 댓글일 수도 있겠지만 근거 없는 비방들이나 이런 걸 막느라고 이제 댓글 글 창을 막아놓지만 좋은 댓글이건 무슨 뭐 좋지 않은 댓글이건 아무 너무 많이 쓸 것도 없고 특히 너무 많이 볼 것도 없어요. 특별히 연예인들은 그 댓글 보다가 잠 못 잡니다. 그 뭐 안 좋은 얘기 좀 들으면 완전히 그냥 뭐 정신이 아득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댓글에 신경 쓰지 않기를 되기를 바라고 아예 안 보는 게 나은 게 많아요. 특별히 또한 우리가 그런 댓글을 달 때 우리 자신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댓글 그런 거 뭐하러 달아요. 그거 하느라고 시간 왜 보내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비판 자체를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도끼만 뿜어대고 그야말로 마음에 가득 쌓은 악을 입으로 토해낸다면은 이 사회는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살지 못할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논쟁은 이어지겠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정말 말이 필요한 때인가? 아니면 그냥 말 없이 그분과 공감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같이 울어야 할 때인가? 그런 걸 분별하는 게 참된 지혜죠. 이렇게 말만 지혜롭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낼 것인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이 될 것이고 또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다면 또 뭐 우리가 정말 때에 맞는 말, 꼭 필요한 말은 마치 이게 쟁반에 올려진 아름다운 옷구슬과 같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말이 필요하다면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 내 생각,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사라진 말씀은 누군가에게 정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낸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리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짧은 주기도문이지만은 내 뜻 펼치기 위해 걷는 걸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특별히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제 자신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내 마음에 차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건네더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각박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그저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사리와 폭력이 번덕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세 번 네 번 생각하고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되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 차별된 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엘리바스처럼 내 지혜로 남의 지혜 없음을 비난하는 하루가 아니라 나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